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9장에서 176장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9장에서 176장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예, 시편 119편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몇 주 전부터 이 말씀을 시편 119편을 전하고 싶었는데 워낙 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할지 여러 가지로 묵상하고 생각하던 중이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목사로,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쓰려고 하시는지, 어디다가 쓰실 건지, 이 모양 욕골로 생긴 사람을 어떻게 쓰실 건지 잘 몰랐는데, 이렇게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섬기는 사람으로 부르셨던 게 거의 분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말씀과의 추억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러시겠지만 성경을 처음 읽은 게 중학교 때였습니다. 중학교 때는 교회란 곳을 가보지도 않았었거든요. 믿는 친구들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우연히 그냥 아마 기도원 선교회에서 이 초록색 표지로 된 조그만 그 신약 성경만 있는 성경책, 옛날에 다 나눠졌잖아요. 요즘도 국제 기도원에서 호텔 같은 데 가, 요새도 있나 모르겠네요. 호텔 같은 데 가보면 서랍마다 킹제임스 성경이 그전에는 한 권씩 다 놓여 있었잖아요. 이게 기도원 선교회라는 곳에서 모든 나라를 망라하고 하는 사역인데 성경책을 나누어주는, 저도 이제 하여간 그 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한 권 있었어요. 그 신약 성경 조그만 책이. 그래서 그 책을 중학교 때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떠실지 모르지만 심심풀이 삼아서 그 집에 또 아버지가 논어, 뭐 맹자, 무슨 시학 뭐 이런 전집을 사놔가지고 저거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해서 논어랑 맹자, 그 다음에 신약성경 요거를 책상에다 놓고 매일 노트를 하나 놓고, 왜 그때는 또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문단의 단락의 요약, 뭐 핵심 단어 뭐 이래가지고 적어가면서 내가 얻을 교훈 뭐 이래가면서 적어가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잘 모르겠어요. 그랬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 게 군대 가서인데요. 연애를, 대학교 1학년 때 제 아내를 만나서 많이 싸웠습니다. 그렇게 믿냐고, 나 같으면 더 잘 믿겠다고, 믿는 사람도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군대를 갔는데 그때 제 아내가, 그때 이제 막 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던 NIV 영어 성경 포켓판 하나를 저에게 선물하면서 이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고 나오면 좋겠다.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책을 훈련소에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성경을. 근데 훈련소에 가면은 맨 처음에 하는 일이 가지고 온 모든 소지품을 다 싸가지고 집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훈련소에서 쓰라고,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 속옷에 10,000원짜리 하나를 이렇게 헝겊 덧해가지고 이렇게 꿰매서 주셨어요. 그거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걸 내가 쓰게 됐는지 돌려보냈는지 생각은 안 나는데, 그 성경책을 어떻게 몰래 이렇게 집으로 안 돌려보내고 사제 물건은 다 돌려보내게 돼 있거든요. 주는 것만 받아 쓰게 돼 있는데 훈련소에서는. 근데 그걸 어떻게 숨겼는지 어쨌는지 하여간에 훈련소에서 그게 저한테 있었어요. 그거를 읽었는데요. 훈련병이 불침번 서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훈련소가 자는 막사는 그 중대장도 있고 소대장도 있고 내무반장도 있는 거기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누가 지나가다가 훈련 보초 쓰는데 불침번 쓰는데 보초 안 쓰고 이 책 읽는 거를 보면은 완전히 영창감 아닙니까? 근데 겁도 없이 그냥 틈틈이 꺼내 포켓에 넣었다가 꺼내서 읽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교회 가니까 나도 세례 받아도 되나 보다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도 별로 믿는 마음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책은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서 그냥 통독으로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은 것만 통독으로 읽은 것만 두 번입니다. 군대 안에서 별로 많이 읽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짬짬이 뭐 시편 외우고 뭐 예배 드릴 때 읽고 이런 거 치면은 제자 훈련 막 그 군대 안에서 그런 것도 막 했어요. 제자 훈련 하고 막 저보고도 누가 가르치라 그래서 막 인도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읽고 이런 거 치면은 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군대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제대하면 취직해야 되니까 토플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영어 회화도 공부하고 하는데 저는 그 모든 시간을 말씀 읽는 데 썼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은혜로웠던 것도 아니에요. 많은 걸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만 해도 꿀 같아서 막 놓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읽었어요. 왜 그랬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세례를 받았다고 했지만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군대 다닐 때 담배를 폈습니다. 근데 담배 피면서 읽었어요. 불경스럽게도. 그런데 하여간 읽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과의 추억이 꽤 있습니다. 말씀이 좀 강제로 하는 말씀을 읽고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 같아요. 신학교 가면은 성경을 믿는 믿음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워낙 여러 가지 잡다한 것, 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론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어린애같이 믿는 믿음은 없어진대요. 저는 반대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신학교 가서 땡 잡았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진짜인 걸 체험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소그룹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시간만 들이면 내가 몰라도 진짜 내가 죄 가운데 둘둘둘 둘러싸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 부끄러울 때라도 시간 들여서 내 마음을 붙잡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시간만 들이면 반드시 말씀하시는 체험을 여러 차례 했고 확신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시키실지 잘 모르겠지만 뭐 지금도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씀과의 추억을 쌓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평생 말씀을 사모하게 하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에 관한 시편입니다. 오늘 읽은 게 맨 마지막 연인데 맨 마지막 연 8절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176절까지 있죠. 그 176절 모든 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표현하는 단어가 어떤 사람은 여섯 개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곱 개, 여덟 개라고도 하지만 모든 절에 그 단어가 꼭 들어갑니다. 말씀이 살리기도 하고 말씀을 사랑하기도 하고 말씀이 그립기도 하고 말씀이 든든하기도 하고 말씀을 순종하기도 하고 말씀이 가르쳐주기도 하고 말씀을 놓쳐버리기도 하고 말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170, 사실은 한 3절 정도는 엄밀하게 따지면 그 단어가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못 찾았어요. 어떤 절인지. 비슷하게라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176가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여러분 뭐 할 말이 있으시겠어요? 좋은 말도 1절까지만이지 176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세요? 시편 119편은 정말로 말씀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 쓴 시편입니다. 말씀에 대해 기억이 많아요. 할 말이 많아요. 사연이 많아요. 추억이 많아요. 그 사람이 쓴 것이 시편 119편이에요. 참 우리도 이렇게 가까이라도 한번 대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또 특이한 게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쭉 나열한 게 아니라 시편 176편이 176절이 마지막 절인데 8절씩 한 스탠자, 한 연으로 되어 있어요. 그 8절이 각 그 히브리 알파벳의 한 그 글자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1절에서 8절까지는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가 알레프라는 글자예요. 알레프. 그러니까 모든 절이 알레프로 시작합니다. 9절에서 16절까지는 모든 절이 베이트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단어인데 그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이렇게 얼마나 형식의 틀에 갇혀 있습니까? 그런데 한 말 또 하고 지겨운 반복하는 말이 아니라 이 한 연마다 주제가 있고요. 그 연의 기승전결이 있고요. 그 기승전결이 반복되는 8개의 절이 참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새롭습니다. 좀 놀라운 시편이에요. 이건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물론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쓸 수 있었겠지만 정말 이 사람을, 이 시를 쓴 그 민족은 말씀과의 추억이 켜켜이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쌓인 민족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 잘난 척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말씀과의 추억을 쌓자는 것입니다. 말씀과의 추억을 쌓자는 것이에요.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정성이 필요한 일이지만 이 시편을 보면은 야, 정말 말씀 앞에 시간과 마음과 사랑을 드리는 사람을 말씀이 이렇게도 풍성히 채워주시는구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참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시편을 설교하려고 올해 몇 주 전부터 준비는 아니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밥 먹고 잠깐 산책하고 아침에 예배드리고 저녁 때 기도하는 시간 빼고는 말씀만 읽었습니다. 참 좀 특별하게 그랬던 시간이에요. 사흘 동안 말씀만 읽었어요. 이제 이사야서 곧 설교를 다시 재개할 텐데 이사야서와 시편 119편을 이렇게 종일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이 제 마음을 조금 건드렸어요. 마지막 구절 17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말씀의 유익함과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이 어떻게 살려주시는지,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러면 어떻게 나를 살려주시고 지혜롭게 하고 고난 가운데도 이기게 하시고 죽게 되었는데도 살려주시고, 내가 말씀 때문에 정말 사람들 앞에서 속상하기도 했지만 말씀으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 찬양한 모든 그런 얘기를 다 하고 난 후에 마지막 결론이 나는 길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양이오니 나를 찾으소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했으면 확신이 들 만도 한데, 이렇게 많이 체험했으면 뭔가 힘차고 긍정적인 말로 끝낼 것도 같은데 맨 마지막 구절 At the end of the day 모든 그 일을 다한 후에 나는 아직도 잃어버린 양 같으니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옵소서. 나는 아직도 미련하니 주님의 말씀이 내게 지혜가 되시옵소서. 나는 아직도 연약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나는 아직도 눈 멀었으니까 주의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말씀의 주도권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말씀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말씀을 참고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은혜요 능력입니다. 찾아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주셨으니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내셨도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눈으로도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와 진리를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구주 되시고 목자 되신 것과 똑같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를 총합해서 가장 최선의 것을 만든 것도 아니고,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아무도 스스로의 힘으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을, 그 존재조차 짐작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보이시려고, 우리가 좀 알으라고, 우리가 좀 알고 믿고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그 뜻대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원하는 뜻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에 내 시간과 정성을 드리고 내 생각과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눈먼 우리를, 길 잃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고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말씀 앞에 앉는 것, 그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빛과 길이 되십니까?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한 이 약속은 어떤 의미입니까? 키워드를 오늘 설교의 제목, 말씀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169절과 170절에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구원하소서. 말씀대로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대로 구원하시기도 한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말씀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깨닫게 하고 말씀대로 구원해달라고, 시편 119편에 보면 말씀대로 살려달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살려주겠다고 말했단 얘기죠.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단 얘기죠. 깨닫게 하겠다고,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단 얘기죠. 그 약속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그 기도가 왜 강력할까요? 주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빈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신실하셔서 속에 있는 대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지키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모세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약속의 땅을 주고 그 땅에서 복의 근원 되리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어찌 망하게 하시렵니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했어요. 다윗도 우리 그 액자에 걸어놓는 그 구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기도,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 기도를 드리기 전에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에게 약속하시며, 내가 무엇이 간데 나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기도할 수도 없지만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내가 담대히 기도할 담력을 얻었나이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주리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은 것이에요. 아니,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안 것이에요. 속에 있는 대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지키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말씀대로 기도, 말씀대로 부탁,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저와 여러분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빛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복이 있으라 하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아들까지 희생한 것이에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심지어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었다. 모든 지은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하나도 지어진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는 통하지 않고서는 지어진 것이 없다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 앞에 정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 하는 그 기도 속에는 말씀대로 나에게 되게 해달라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진심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과 말씀이 일치한다는 말씀에 대한 가르침도 있지만 말씀대로 되는 것이 나에게 대박이고 말씀대로 되는 것이 나에게 최선이고 말씀대로 되는 것이 나의 생명이라는 우리의 고백이 포함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 말씀 하시는 말씀을 믿고 때로는 무슨 말인지 때로는 너무 힘들고 때로는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니까 말씀대로 하시라고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대로 살려달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19편에는 말씀대로 살려달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아마 위기에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그런 말을 여러 차례예요. 25절, 50절, 107절, 154절 제가 찾아 읽지는 않겠지만 틀림없습니다. 제가 한절 한절 확인한 거니까 믿으셔도 돼요. 약속대로 말씀대로 나를 좀 살려달라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기도 합니다. 네가 말씀대로만 살면 내가 틀림없이 살려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합니다. 37절, 93절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줘.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도 여러 차례 나와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175절에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러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구절들도 생명과 말씀을 이렇게 하나로 들리기만 하면 살겠다. 말씀하시기만 하면 살겠다. 내가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말씀대로 준행하기만 하면 살겠다. 이런 담대한 표현들이 여러분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죽을똥 살똥 하는데 성경책 보고 펴서 말씀 읽을 여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실지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 별만한 여유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캄캄한 어둠 속에서 성경책을 펼 수 없었지만 암송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예수께서도 그 절대 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시편의 말씀을 암송하셨잖아요. 그 절대 절명의 위기에 말씀 앞에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의 추억이 쌓이다 보면 위기의 순간에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보다도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게 할 어떤 재산과 어떤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진짜 힘이고 진짜 담대함이고 진짜 용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맛이라도 보기 원합니다. 맛이라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만 드려도 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말해놓고 잊어먹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실력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하신 그 사랑과 능력과 지혜에 따라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린애 같을지라도 어떤 자리에 어떤 실력일지라도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살려주시는 은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겨드릴 때 찾아오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길 잃은 양이라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도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시면 내가 얼른 정신 차리고 성경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 계신 거룩한 곳에서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나는 길을 잃은 양이니 나를 찾으소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제일 기뻐하는 기도. 우리의 목자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아버지가 그 아들이 상고가 뭔데 아버지를 찾아 이렇게 오는 그 아들 막 향해 달려 나갔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찾으시옵소서, 아직 찾지 않았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아직 들리기 전일지라도 시편 오늘 119편의 마지막 그 구절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규례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어떻게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억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맨날 말씀만 읽겠다는 말일까요? 막 성경 암송을 막 100구절, 1000구절씩 하겠다는 말일까요? 뭐 그런 것도 일부 포함이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기억한다는 말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 여자가 약혼을 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원래 약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치릅니다. 신랑이 신부집에 찾아가서 내가 그 결혼식 예물로 이만큼을 드릴 수 있으니까 아버지 딸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허락을 하면은 정혼을 합니다. 그 신부 집에서 약혼을 하는 거예요. 막 동네 사람 다 모여가지고. 그리고 나서 신랑이 자기 집에 돌아갑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 신부랑 같이 살, 여자랑 아내랑 같이 살 집을 마련해요. 예수님도 세상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잠시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가서 너희가 있을 거처를 마련하면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함께 거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신랑이 신부집에서 정혼을 한 후에, 예물을 약속한 후에 자기 집에, 아버지 집에 가서 신부와 같이 살 거처를 마련합니다. 뭐 따로 짓든지 2층을 뭐 세우든지 빈들에 세우든지, 그게 준비가 되면 신랑,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처녀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와서 이 신부를 데리고 가서 이제 마련한 거처에서 같이 사는 겁니다. 근데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신랑을 기다리면서 잊지 않지요. 신랑이 가면서 뭐라 그럴까요? 나를 잊으면 안 돼. 나를 잊어먹지 마. 이렇게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부도 당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맨날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신랑 생각만 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 신부는 이제 신랑의 여자로 사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다른 존재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동네 총각들에게 눈을 맞춰서 결혼할 상대를 찾을 사람이 아니라 신랑에게 정혼한 그 신랑의 여자로 사는 거예요. 다른 존재로 신랑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약혼한 여자는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어요. 그전엔 그냥 뭐 결혼 후보가 되는 처녀였다면 정혼한 후에는 팔려간 여자, 그 결혼식 예물값을 받고 팔려간 여자라고 하니까 조금 어감이 이상하지만 하여간에 정혼한 여자라는 새로운 호칭이 주어졌어요.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한눈 팔지 않고 그 남자의 여자로. 여러분,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인데 주님이 나를 찾으실 줄 아는데 찾기까지 나는 주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고 주인이고 나를 다스린다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제가 말씀을 존경해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다 좋은 표현이지만 저에게는 존경한다는 말이 가장 실감이 오는 것 같아요. 말씀을 존경, 들을 말씀으로 내가 판단하고 잴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한번 들어보고 좋으면 취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아닌가 보다 할 말씀이 아니라 나보다 센, 나보다 잘 아는, 나보다 높은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밖에는 말씀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제약입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구속당하는 것 같아요. 시편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119편에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수록, 말씀을 따라갈수록, 말씀을 알수록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넓어진다는 얘기인데 그건 순종하는 사람만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지려고 하면, 말씀을 내가 재단하려고 하면, 내가 순종할 말과 그렇지 않을 말을 내 속에서 따지려고 하면,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면 말씀을 들을수록 얽매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말씀이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넓은 곳이 아니라 오히려 좁은 곳에, 자유가 아니라 속박입니다. 내 말씀에 내 영혼과 생각을 맡겨버리고 말씀대로 살기로 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은 자유이고 말씀은 넓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할 일이 더 많아져요. 할 일이 더 많아져요. 할 수 있는 일, 좋은 일들이 더 많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한다는 말은 또 구체적으로 말씀 앞에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사람 한 사람을 알 때에도 오랜 시간과 사연이 필요하잖아요. 첫인상 이렇게 딱 보면은 보여지는 그게 있어요. 대충 맞습니다. 뭐 전혀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근데 또 알고 보면 다른 사람이고 또 사람이 변하기도 하니까 나도 혹 그랬다가도 변하기도 하고 개과천선하기도 하잖아요. 나를 좀 믿어달라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사람도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끼리도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하고 교제해서 추억을 쌓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속독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강의 뜻이 무엇인지 훑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이 못 읽어도 좋습니다. 성경 말씀을 오묘하게 깨닫지 못해도 좋습니다. 읽는 순간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2시간이든지 말씀 앞에 시간을 들이세요. 아까워하지 말고 요 짧은 시간에 많이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효율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 앞에 시간을 그 5분이든 2시간이든 온전히 드리세요. 또 평생 가는 일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 잠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 가는 일, 시간을 드리는 것.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이용하려고 읽지 말자는 것입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설교하려고 말씀을 읽는 것이 전부라면 뭐 큐티 시간에 이렇게 발표하라고 하니까 그거 나누려고 말씀 읽는 게 전부라면, 교사라서 가르치려고 말씀 읽는 게 전부라면, 내 목적을 위해 읽는 것이 전부라면 그래도 그 시간도 필요하고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는 해요. 근데 그게 전부라면 말씀 읽는 게 일이고 피곤합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과 나의 목적이 싸웁니다. 설교해야 되는데, 들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할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딴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싸워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싸워요. 그럼 참 힘듭니다. 물론 그 싸움을 이겨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라면, 예, 말씀에 뭐 다른 어젠더, 다른 목적 이런 것 없이 말씀에 안기고 말씀 앞에 시간을 드리는 그 교제가 말씀에 풍성하게 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달으면 말하고 싶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라면, 근데 그거와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정말 믿음이 서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말을 하겠죠. 속에 있는 말까지 하고. 근데 그렇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속에 있는 얘기도 다 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다 얘기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사랑한지도 다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들었다고,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잘 알고 이런 얘기, 이런 비밀스러운 얘기도 들었다고 당장 옆에 가서, 내가 말이야 이렇게 중요한 사람하고 이런 비밀스러운 얘기까지 했어, 그러면서 그걸 자랑 삼아 떠들고 다니면 다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부로 입으로 말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말하면 은혜가 흩어질 때도 있어요. 말씀과 사귀는 겁니다. 바울도 3층 천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말로 표현 못할, 말로 해서는 안 될 광경을 보았다. 천국 가면 다 볼 건데 말로 그걸 자랑하거나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말씀과도 그런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그런 교제가 있기를 원해요. 예, 그런데 여전히 말씀이 찾아오지 않고 알고 싶은데 막히고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오늘 시편 119편 통해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어떤 정성과 사랑으로 말씀하셨는지를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알려주실 것을 믿고 겸손히 기다리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냥 지레 짐작하지도 말고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 앞에 오래 시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반드시 알려주시고 찾아주십니다. 안 알려주셔도, 안 찾아주셔도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살립니다. 그저 앉아있는 그 시간만으로도 말씀은 역사하세요. 칼이 말씀은 양날의 날카로운 칼과 같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생각을 다 찔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데, 칼이 날카로운 걸 몰라도, 칼이 날카로운 걸 믿지 않아도 칼은 자릅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것 같아도, 뭔지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간과 정성을 들이기만 하면, 알려주시기 전에라도, 깨닫기 전에라도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믿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증거돼서 말씀대로 나를 살리셨다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긴 말 하지 않고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글자로 기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글자가 있어도 읽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말씀하시면 살겠는 줄 알겠사오니 말씀대로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의 사람들로 살기를 주님 앞에 결심하며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허락하신 선하신 소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